이제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이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이 목회적인 차원의 방문에 가까웠지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며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에베소에 왔다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는 에베소 형제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했지만 거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곧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헤어질 때는 되게 아쉬웠을 텐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만나게 된 셈이죠. 즉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에베소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아볼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알뿐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치지요. 가르쳐서 더 귀한 사역자로 세웁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묻지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요. 요한의 세례가 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 그렇지 않죠. 이게 뭐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함의 문제입니다. 제가 뭐 그런 예를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뭐 자기는 하여튼 심한 병을 앓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그죠? 뭐 대답할 수 있지만, 그뭐 틀린 대답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 맞죠? 우리도 알수 있습니다. 뭐좀더 보태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꼭 치료자만은 아니시니까 좀 보태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며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이전에 있던 일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요, 요한의 세례가 틀렸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덧붙여 완전하게, 충분하게 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 예수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회개와 더불어서 요한이 베풀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5절은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두번 세례받는 장면이지요. 요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두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요, 소위 우리가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재세례파, 한국말로는, 라고 하는 사람들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는 그 메로나이트라는 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시작된 이 브루드 호퍼 공동체 같은 경우, 이 영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콥 후터의 제 후계자라고 해서 후트라이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재세례파들인데요. 말 그대로 재세례를 주장합니다.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로 살지요. 즉, 다시 세례받는 것, 이두번 받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주장이에요. 다만 이 교회 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사실 이 개혁파 교회 아닙니까? 그래도 온건한 쪽이지요, 이게.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일부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외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칼빈과 루터가 막한 이쯤을 외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저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의지, 즉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뭐 오늘날 침례교가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을 공유하지요. 이들의 생각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아기한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이 신약이 말하는 세례와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도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재세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재세례파라고 붙었습니다. 아기 때 받은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무효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그뭐 누가 제일 반대했겠습니까? 뭐, 예, 가톨릭이겠죠. 예. 안 그래도, 뭐, 루터와 칼빈 때문에 이 꼴찌가 아픈 마당에 이런 극단적인 주구장까지 나오니까 자신들도 극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가톨릭은 그 이런 교회의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기 태어나면 정말 바빠요. 예, 보통 생후 3개월 전에 아기 이름 짓고, 세례명 짓고, 또 대부나 대모를 정해가지고, 이 고해 성사까지 마쳐야 이제 그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톨릭에서 이 노발대발 했습니다. 이 재세례파들, 그래, 너희 물로 세례 다시 받는 걸 좋아하니까 물에서 너 평생 살아라 해가지고 막 물에 빠뜨려 수장시키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단으로 정죄하며 핍박했지요. 물론 저도 이 제세례가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 유아 세례만큼 이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자니까 부모의 대신되는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참큰 복이지요. 오늘날 돈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딱 태어났는데 뭐 어디 아프리카 내전 중인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아빠는 도망가버리고 나는 막 적십자에서 돌보는 입장이고 이러면 그게 뭐 좋습니까 사실? 딱 태어났는데 뭐 한국이네 엄마 아빠 뭐 능력 있고 뭐 사랑 듬뿍 받고 뭐 자기한테 복이지요. 나중에 그저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 굳이 내가 이거 내 출생은 내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니까 나는 그저 내 부모를 독립해가지고 아 저기 가난한 애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요 뭐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세례파의 교리도 돼요. 이 교리도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복이면 받고 출발하는 것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 제세례파의 교리에는 찬성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또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소위 개혁교회들은 본이 되지 못하는 현실인데 제세례파는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평화주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니까요. 차라리 감옥을 가지. 그들의 정직함과 또한 검소함 또한 이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정직을 땅에 내팽개치는 시대 아닙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사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가 더못 믿겠어요. 이런 그 부끄러운 시대에 그나마 삶으로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교파가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에 대해서는요, 이쯤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세례를 베푼 것, 이거는 제세례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례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세례 주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세례는 단한 번만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성당에서는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이 견진을 하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이 입교식을 하면 됩니다. 다시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십자가에서 죽는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한 번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든 신자의 세례든 단한 번이면 족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요. 그 성령이 임한 후에 세례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장에 보면요. 특별한 패턴이 있거나 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이 세례를 베푼 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받은 자들이 한뭐 대략 12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략적인 수고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열두 제자 할 때에 그 12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이었지만요, 지금 오늘 본문에 그 7절에 있는 12 사람쯤 된다라는 것은 그말 그대로 대충 12명쯤 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3차 선교여행에도요, 여전히 회당을 찾은 바울, 이석달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세 가지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이첫 번째가 마음이 굳어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실 때 파라오의 마음을 표현했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뜻이지요. 고집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세상 살다 보면 남의 말 대충 듣는 사람들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상대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뭐 근성으로 대충 대답해놓고 나중에 또 똑같은 말 하게 만들고 이 사람 사이에는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뭐 자기 영혼에 유익할 것 없습니다. 두 번째가 순종하지 않고인데요. 이런 마음이 굳어라는 것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마음이 굳었으니 즉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비방하거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이석달 동안 이러한 비방이 차곡차곡 쌓여서 점점 거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 내가 이제 회당을 떠날 날이 됐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회당에서의 사역으로 제자들도 생겨났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 뭐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당처럼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요. 바울은 학교 건물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말로 두란노라고 부르는 이 타이라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타이라누스. 아마도 이 학교 건물의 주인이었거나 이 선생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실제로 보면은 이 회당에서는 석달 동안 강론을 하는데요. 두 달이 아니라 2년, 두 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실제로 예배 드리는 건물 아닙니까? 회당은. 근데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이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 3개월 채 버티고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가는데 이 학교 건물에서는 2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 건물의 목적과 별개였던 거죠. 소위 이 당시 이 건물을 소유했던 소유주는 바울이 2년 동안 이 사용할 때에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바울의 제자들이나 바울을 후원했던 자들이 뭐 돈을 내거나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이 타이라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건물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성경의 사본 중에는요, 웨스턴 텍스트라고 해서 이 서방형 사본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바울이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한 4시까지 한 5시간 되죠. 예. 그 정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기록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즉 하루 종일 뭐 반나절쯤 되죠. 가르쳤습니다. 이때 앉아서 들었던 사람들이 저도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생각했던 거지만 정말 타임머신 같은 것이 있으면 딱 5분만이라도 앉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듣는 하나님 말씀. 뭐 생각만 해도 설레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요. 말씀만 한 것도 아니고 기적도 행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사실 인간적인 욕심이고 헛된 바람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지 바울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말씀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 갈보리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있던 두란노 서원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동일한 은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여서 갈보리 교회를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 되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